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철현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총신대 신학대학원 구약신학 교수님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부르심은 사명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텐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가우실 것 같은데. 예. 불러주셔서 정말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 교회 설교를 올 때마다 고민스러운 게 말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도대체 뭘 해야지 될까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특히 요즘에는 또 끔찍하게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더워 죽겠는데 복잡한 소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절 미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고민도 했지만 예, 다행히 이번 그 돌핀 그 태풍이 우리나라로는 오진 않았 써도 뭐 그게 열기를 조금 뺏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온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런 굿뉴스를 드리면서 예, 또 이제 말씀을 저희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1980년대 기독교가 이제 타락하는 것을 막고 개혁적인 것을 많이 했던 그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2026년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교회가 한국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 있는 집단으로 받아들이지냐 했을 때 이 19%로 갑니다. 그 말은 뭐냐? 5명 중에 1명 미만이 한국교회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80%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 신뢰도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 저는 굿뉴스인 것 같은데 21% 예, 한국교회가 19%인데 목회자가 21%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나마 2%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5명 중에 4명이 한국교회를 별로 안 믿는 거고요. 그리고 개신교도 신뢰도는 예, 18.7%예요. 이 기독교를 합쳐서 카톨릭이랑 우리 합쳐갖고 해서 이제 아까 19%고 카톨릭이 조금 더 높고 우리가 개신교가 깎아먹어서 18.7%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계는 아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는 뭐 불교인 다 이렇게 합쳐갖고 했던 것 같고요.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 교인들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냐 했더니 놀랍게도 결과가 10%가 안 돼요. 10명 중에 9명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혹시 전도나 하거나 가시면은 10명 중에 9명은 나쁜 놈 이러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저 신학교수로서 학교에 있으면서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요 비슷한 통계를 2025년 작년에도 봤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보다 몇 퍼센트씩 다 떨어진 상태예요. 급속도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저는 한국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먼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국교회 평신도들보다는 저는 목회자들이 더 이런 그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도 어떤 제 1학기 제가 수업하는 중에 굉장히 좀 또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80년대에 신학생들에게는 진짜 스타였던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존경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설교, 그분의 행실, 이 모든 것을 담고 싶었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그 교회를 조용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물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그 아들이 굉장히 행실이 안 좋았나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걸 거부하니까 나가기 위해서 나갈 테니까 그럼 100억을 달라 이렇게 해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평소부터 막 그런 욕심 부리고 했던 분이면 그러리라 하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모든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특히 저처럼 제가 80년대에 처음에 88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왔는데, 신학대학원 왔을 때 뭐 진짜 그 당시 스타였고, 이분의 그 전설들을 들으면서 저는 나도 이런 목회자가 돼야지, 이런 신학자가 돼야지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회적으로도 시끄럽고 언론에도 자꾸 나니까 이제 100억을 뭐 40억으로 줄여가지고 해서 계속 싸우다가 뭐 어떻게 그 다음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한국교회 뭐 교인들도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우리나라보다도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있어서 그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존 메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만약에 제가 신학자로서 하지 않고 제가 목회자가 됐으면 저는 이분의 설교나 이 모든 것을 제가 잘 답습해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존 메가도 목사는 한국에서 안 통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저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에 이런 설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자꾸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안타까웠지만, 하여튼 저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통찰도 얻고 감화도 받았는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성경적 구원론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책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존 메가노 목사님이 텍사스 어느 쪽에 이제 설교를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텍사스에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픽업해서 이제 텍사스 사막을 지나서 이제 그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사막 저쪽 먼 곳에서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텐트 같은 게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막 네온사인도 반짝반짝하고 합니다. 그걸 저 보면서 담임 목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존 메가도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저 목사님, 저 엄청나게 저 사막에서 불야성처럼 보이는 저 장막이 보이시죠? 그랬더니 존 메가도 목사님이 네, 그랬더니 저기 주인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너무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막에 있는 그 장막이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거기는 술집 같은 곳이고, 여러분 영화 같은,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스트립쇼 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이 깜짝 놀랐고, 목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했더니 그 목사가, 저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시고 너무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뭘로 규정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저 목사님이 차 좀 세워보세요. 그래갖고 그 고속도로에서 차 세우고 신나게 담임 목사를 혼내고 그 교회 가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목회자들, 잘못된 신앙인들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가 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걸 보여드릴 걸 막 그랬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배워두시면 좋은 겁니다. 자, 한번 구원의 서정 그 PPT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에 보시면요. 자, 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다 할 때 여러분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구원 얻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 서정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면 여러분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구원의 과정은 그 0부터 해갖고 9까지 총 10단계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0은 예정 또는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본문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예정 그리고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좀 어떤 학자들은 이제 0번, 제가 0이라고 붙인 이유도 이거는 우리 구원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단계는 아니다 해서 요거는 따로 떼갖고 다루자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예정과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 콜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얘에게, 이 누구에게 이제 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하시면은 바로 콜링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생,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태어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우리 여러분의 그 주보에도 여러 가지 고백도 있고 뭐 등등등 맹세도 있고 하던데요. 이 중생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이제 칭의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양자가 돼, 예수님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칭의와 양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좀 더 이제 여기서 어렵게 말하자면 칭의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신학에서 말할 때 법정적 개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법정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법정적 개념이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이제 믿음을 딱 가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의롭다 하리라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로 의로워졌을까요? 아니면 의롭다고 인정만 받은 걸까요? 의롭다고 인정만 받은 거예요. 이건 마치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천일공란 살인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판정에 섰어요.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데 뭔 일이 생겼는지 몰라도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라는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법정에 딱 나타나가지고 합니다. 제가 인간 말종 하나 인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삼성이 가진 모든 걸 다 투자해갖고 이 친구를 제가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께서 예, 이 원래는 유죄를 때려야 되지만 무죄로 판정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이 사람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재판장이 뭐 어떤 이유로든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의 담보에 의해서 무죄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으세요. 그렇지만 어떨까요? 이 사람이 인간 말종이 바뀌진 않았죠. 이게 바로 법정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이 들으시는 칭의가 이겁니다. 근데 칭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인간이 달라지는 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나를 살려준 이건희 회장이 고마워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양자가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저를 인간 말종인 저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는 이재용과 형제 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말종에다가 갑자기 삼성의 이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법정적 개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절차가 이제 그냥 법적으로는 됐지만 아직 인간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가르칠 때 보통 여기까지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가끔 저 가정에 배드리면서도 그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예수님 형님이라고 불러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 오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 오빠라고 부르라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가끔 하는데 그게 이제 양자됨이에요. 근데 이거 여기까지는 법정적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구원은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양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우리 인간 자체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세요. 그게 뭐냐?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이 성화는 그 우리가 원래는 문제가 많고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서히 바꿔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쭉 거룩해져요. 근데 이 거룩해지는 것은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 말종 같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바꾸실 때 우리는 과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스스로 볼 때 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반드시 바뀐다고 가르칩니다. 요걸 말하는 게 뭐냐? 여덟 번째 나오는 견인결이에요. 견인결이. 견인이라는 한자는 원래 버틴다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perseverance에서 견디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견디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견디는 것까지 내가 점점 거룩해지면서 견디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고요.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내가 영화가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든 구원의 서정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이 구원안의 복잡한 단계 중에서 칭의와 성화를 우리 구원의 수레 양수레 받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여러분이 그 정원용 그 끄는 리어카 있잖아요. 바퀴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바퀴가 두 개가 있으면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때 구원호는 우리가 이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언해 주시는 것과 실제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 이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간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되고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아까 거룩해지느냐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그 질문 던집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교회에서도 아마 여러분도 교회에서도 혹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론 가르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한 다음에 그대로 쭉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몇 년이 됐든 그 회심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돼지, 진주 목걸이를 찬 돼지처럼 계속 돼지 우리에서 뒹굴고 더러운 데서 막 뒹굴어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예, 되게 어렵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배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과정에서 아까 네 번째가 칭이고 일곱 번째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칭의와 있고 성화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성화의 과정은 실패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했고요. 이 실패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 그 1번의 소명, 아까 봤던 소명에 소명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바로 유효적 소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유교적 소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여러분이 이제 혹시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방금 말했던 이런 예를 들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평생 죄에서 못 벗어나고 돼지국간에 뒹굴다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 장로교 사람들이 이거 대답을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답이 보겠습니까? 천국 간다 못 간다. 예,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질문 자체가 글러먹은 질문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 하는 사람들 꼭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질문은 프레임이 걸려 있어요. 뭔가 이미 뭔가 노리고 이미 짜져 있거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스냐 노냐 대답하면 무조건 프레임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시면 다 알되고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질문에 문제가 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적 답을 말하자면요. 성경은 그런 일은 절대,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유효적 서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심하고 칭의를 받은 다음에 무조건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성화의 과정 걷을 때 직선으로 쫙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어떨 땐 신앙 엄청 좋아가지고 대학부 때 막 은혜 받아갖고 막 하다가 한 30대 되니까 팍 꼬꾸라져갖고 막 헤매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뭐 각 사람마다 이 그리는 그래프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한 자들은 무조건 구원 얻게 되다. 그 말은 뭐냐? 바로 진짜 구원 얻은 사람은 자기가 거룩을 향한 그 열망이 있어요. 이게 자기 속에서 꿈틀대기 때문에 진짜 구원 얻을 사람은 절대 죄 속에서 죽을 때까지 뒹굴지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또 일어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투쟁이 우리 삶에 나타난 데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예, 그러면은 예, 우리가 한 3박 4일 부흥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제가 오늘은 그중에서 첫 출발인 예정과 선택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봤던 그 본문 창세기 본문과 그 에베소서를 잠깐 보겠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 참 좋은 게 있네요. 그 주보 옆에 그 딱 성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처음에 날개가 왜 달렸나 그랬는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저 성구더라고요. 폈다 덮었다 해서 제가 죄송한데 다행히도 여기서는 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8장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용은 그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식사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25년 동안 지체됐던 약속인 그 이삭을 낳겠다는 이제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 둘을 소돔으로 가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16절에서 보면 16절 그래서 16절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출발해서 이제 여호와는 여호와 길을 가고 이제 천사들은 천사의 길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무찌르러 가는데 17절을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회에서도 여러분 중보기도 같은 거 하신다 그러시면 저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인간에게 존중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를 일어나가시잖아요. 일어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물리치러 가는데 고민하시는 거예요. 고민이 뭐냐?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에서 살짝 벗어나지만 제가 요 말은 그냥 하고 갔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중보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시킬 때 중보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그것을 내가 나의 종 중보기도자 누구에게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중보기도자는 가장 복된 중보자, 가장 강력한 기도자가 될 수 있고 그런 분이 많은 교회는 저는 그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천국이 거기 있다고 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하고 오늘 멸망시키려 가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말하고 멸망시켜야지 이렇게 해요.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 들어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쭉쭉쭉 내려가는 그 스토리가 중보기도의 출발점이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겼느냐라고 하실 때 이제 그 포인트가 18, 19절에 나옵니다. 먼저 18절에서 아브라함은 크고 광대한, 제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크고가 빠졌는데 원래는 크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크고 광대한 나라예요. 크고 광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요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했던 그 포인트들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큰 나라가 되게 만들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가면 내가 그로 그 자식을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뭘 위해서 택했느냐 할 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게 학교에서 구약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그냥 주사위 돌려가지고 예, 당첨자 아브라함은 이제 내 편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겠다고 하셨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의와 공도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때 결국 마지막에 19절 마지막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의와 공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던 구속들 다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제가 제 스승님이었던 이제 세계적인 주석가가 말하기를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충만한 목적이 처음으로 명시된 본문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는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 바로 그들이 의와 공도를 행할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 선택하신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목표점이 있다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 저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특히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선택 예정 다 나오죠. 4절 5절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 우리 교리의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정과 선택, 우리의 예정과 선택은 창세전에 이미 된 거다. 이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심심해서 선택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4절 끝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장에 보시면 바로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설파가 나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들을 가지고 볼 때 저는 이제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예정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적 선택은 무엇이냐 할 때 그 성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20세기에 유명했던 독일 신학자가 굉장히 통찰을 줬는데 그분이 이제 발터 찐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선택을, 우리는 그냥 선택하면 막연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 그냥 하나로 보이는데 두 개로 쪼개고 세 개로 쪼개고 네 개로 쪼개고 이게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또 보면 학자들이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지만 또 들어보면 또 말이 되는 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할 때 선택을 이 사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선택은 목적론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이 목적이 있죠. 이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좀 잘못된 개념인데 이건 선택된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무엇이냐? 내가 선택받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으로 이제 내가 선택받았느냐 아니냐 여기로 간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특권의식으로 빠지기 좋아요.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이 보여준 게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다 하면서 사고치죠.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 개념을 가지면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사명의 목표로 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집중해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 우리 저도 대학부 다닐 때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는 논의였는데 그런 것만 해요. 우리는 과연 대학부 때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는 과연 선택받았는가? 그러면 선택받았으면 증거는 뭐고 맨날 이런 소리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제 기억에 소명 개념 갖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특권의식, 그러니까 선택을 특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것을 제가 별명을 좀 붙였어요. 저는 특권의식 개념을 가지고 선택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창세전에 과연 선택받았느냐, 예정받았느냐, 예정하시면 받았느냐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이제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지하철식 구원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지하철식 구원론이라고 하느냐? 제가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고 아침잠 줄어드니까 요즘엔 제가 어디 빨리빨리 다니는데 저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 시간 항상 지각하는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제가 학교 가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마침 지하철 2호선이 생겨가지고 가는데 저는 항상 매일 아침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마라톤 선수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뛰는데 그래서 제가 생생한데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갖고 또 저 지하철까지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 타는데 또 꼭 타면 뭔 일이 뭐가 작용합니까? 머피의 법칙이 작용하죠. 그래서 내가 탄 버스는 항상 늦게 오고 느리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똥줄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아슬아슬하게 지하철역에 딱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뛰어야죠. 저희 혼신을 다해서 막 엎어질 것처럼 막 뛰어 따다다다다 뛰어내려가요. 그럼 요즘에는 이제 뭐 스크린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 처음에 제가 대학교 때 전철 탈 때 지하철 탈 때 그런 거 없었는데 막 해갖고 따다다다 해서 그러면 이제 지하철이 딱 들어왔다가 막 떠나려고 막 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마지막 스킬. 쇼트트랙 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금메달 하는 사람 하는 것처럼 뭡니까? 발가락 넣기 신공. 갖고 문 딱 닫히려고 할 때 발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딱 해서 발가락이 딱 걸리면 세이프죠. 왜냐하면 문이 쫙 닫히려고 하다가 발가락 딱 들어가면 쫙 열려요. 그러면 제가 쑥 들어갑니다. 그럼 구원 얻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 천국 갈 때도 이런 식인 거죠. 내가 이 땅에 살 때 소명의식이고 뭐가 다 그냥 남줘버리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뭐 별로 소명의식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고 그냥 살다가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와. 안 빠지고 적당히 천국 가기에 아슬아슬한 만큼은 그러니까 이 경계선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 딱 천국 갔는데 천국 들어갈 때 문 닫히려고 할 때 거기서도 발가락 넣기 신공을 해갖고 예수님이 에이 너 들어와 너까지 딱 하면 이제 구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지하철식 구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지하철식 구원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모델 중에서 가장 이상형이 누구였어요? 지하철식 구원론의 이상형. 십자가의 우편에 달린 강도.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우편에 달린 강도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인생 개판으로 살고 나쁜 짓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막 이러다가 마침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하필이면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 왼쪽에 있는 그 강도가 나쁜 소리 할 때 평생 한번 좋은 말 한번 해보는 거죠. 저분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야 이러면서 말 거들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통과해버린 거죠. 우리가 소명의식 없이 신앙생활하고 우리들이 사고방식 가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절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사람 절대 못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들의 목표점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점, 이런 그 황당한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우리들의 하나님의 선택은 목적론 쪽이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르심은 사명이다 라는 걸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익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좀 적용시켜 보면, 자,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소명이 무엇인가 할 때 제가 그 목사, 아까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교회 저 주보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제 사역자라고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평신도들도 그렇게 해서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부르십니다. 뭐 목사, 선교사로 부를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틴 루터 케이스가 보면, 이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단순히 그 카톨릭 사제나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명 개념을 이제 말틴 루터가 펼치고요. 이것을 이제 독일어로 말하면 베루프라고 합니다. 이 베루프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 하면 콜링이에요. 그 우리 콜링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고 해서 해가지고 이 독일어에서는 아예 베르프가 소명이라는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직업이라는 표현으로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이라는 개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모든 어떤 종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우리 모든 기독교인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라는 거,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점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존 맥아더 목사님, 그분이 이제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걸 하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뭐라고 이제 가르치냐면 우리 교회가 빼뜨려버린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보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그분 책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사항이, 깨달은 사항인데, 그분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고,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써먹는 구절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주 예수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이제 주님이라는 걸 같이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지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여기에 도움이 되는 표현이 이제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혹시 성경 다들 안 갖고 계시나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크해놓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셔서 보셨으면 하고요. 반드시 밑줄 쳐놓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가 로마서가 우리 구원론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에서 17절,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신의 목숨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성경의 진리 뭐냐? 사람은 절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워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진짜 말하는 거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되어 있다가 이제는 구원 얻고 난 다음에는 의의 종이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종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시려면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는요 크게 딱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앞부분은 뭐냐? 바로의 종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뭐냐? 시내산 언약 맺고 성막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좀 재미가 없는데 영어로는 그 종이 됐다 할 때 영어로 하면 servitude란 말이에요. serve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도 serve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바로를 섬기는 데서 여호와를 섬기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로마서도 말하고 아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구원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공도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과정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화의 과정이고요. 이것이 우리 구원론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할 때 제가 예전에 감동스럽게 들었던 말씀이 그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으로 옛날에 유명하셨던 분이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무장공비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 아들이 목사되게 만들고 했던 굉장히 유명하신 아주 일제시대와 그 우리 그 해방 후 초기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의 설교 중에 성경대로 살자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이거예요. 자, 기독교인에게는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여러분의 성경이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이 성경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뭐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성경. 이 손양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자의 행위가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자가 보는 성경은 66권이나 불신자가 보는 성경은 신자의 행위입니다. 불신자는 거듭나지 못했으니 성경 66권을 보아도 알지 못하나 오직 신자의 행위로 성경을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공도를 지키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부르신 게 뭐냐? 바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저기 그 여러분 주보에 다시 그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강대한 나라고 되고 그 다음에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소명 12장 3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 기말고사 매 학기 기말고사 문제예요. 학생한테 내놓고 물론 이제 학생들한테 히브리어를 요구해서 하라고 하고 답을 쓰게 하는데 제가 요걸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아주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분명히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 자체가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부르심 자체부터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선교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작동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늦게 아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성경이 돼서 우리들이 한 행동을 보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사는구나. 그런데 그들의 사는 모습이 우리랑 너무 다르지만
내가 흠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에게 감화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다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러분은 또 여러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이어질 수많은 동생들이 오게 되세요. 그 동생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게 왜 됐는가,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바로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받는 구원이 뭘 받는지를 가르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바뀌셔야 되고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가르침을 제대로 살려서 할 때 진정으로 저는 한국교회가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안 되고는 저는 한국교회에 다른 식의 희망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저 이 중심교회 그 성도님들이 여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셔서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 중에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이 다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께 붙으셔서 이제 이 중심교회가 우리 좁게는 이 과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루려 한다고 하셨는데 그 축복이 또 우리 중심교회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 함께하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저희들 삶의 모든 순간에 지켜주시길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노력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을 때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척박한 가네스바네의 땅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일 전부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물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수가 쏟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서 또 다음에 또 일주일 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과 선택을 믿으며 그 예정과 선택이 우리들에게 목적을 주는 것임을 소명을 주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 중심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의를 성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